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 41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16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41대, 함정 9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28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부 중부 남서부의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10일에도 항공기 32대 등 군 자산 등을 타이완 일대에 대거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미 해군 함정 두 척의 타이완 해협 통과에 이어 캐나다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 오타와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해협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 전군은 성명에서 캐나다 함정의 항행은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행동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협상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회담은 유럽과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 측과의 고위급 협상을 위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언론들은 협상이 내일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루비오 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단 구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8일 열리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외교 담당 보좌관을 파견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성명에서 이같이 확인하면서 그들은 18일 미국 측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주로 러시아 미국 관계의 전체적인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두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조직에도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러 정상회담이 이달 말 사우디에서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 미국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표로 나섭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17일 사우디로 떠나기 앞서 기자들에게 유럽이 우크라전을 지속하길 원한다면 우크라전 종식을 위한 회담에 유럽 국가들이 초대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유럽은 과거 이미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며 우크라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들이 협상 타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서 자신들이 배제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주요 지도자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 등은 오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하는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리에서 이들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어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 종식 이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은 북러 군사협력과 사이버 활동,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15일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투트랙 대북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한일과의 대북공조 체제 유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미터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은 북러 군사협력과 사이버 활동,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증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은 3국 장관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자국을 향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3국 장관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선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 장관이 3국 간 강력한 안보협력을 포함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연합훈련 실시와 일본 자위대, 한미연합군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방위 및 억지력 강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한미 그리고 일본, 미국 동맹을 통해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은 남중국 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3국 장관은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성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신뢰와 미한 동맹의 힘을 재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이 미한 관계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국방 및 경제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특별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브루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두 장관이 회담을 통해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 미한일 협력, 미한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G7도 15일 민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납치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15일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투트랙 대북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한일과의 대북 공조체제 유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 측의 관심이 컸을 텐데요. 무엇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번 3자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중대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압박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미 국무부 차원의 원칙적 입장 고수와 특임 대사 등을 통한 대북 협상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식 대북 강원 전략이라고 보는 건가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단순한 유화 정책이 아니라며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에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입장이라는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로선 이번에 원칙적 수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핵 능력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 미국도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비핵화다. 사실은 뭐 2019년도 정책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협상을 앞두고 서로가 출발선을 걷는 정도 의미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건 협상의 문을 좁히려는 의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여기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자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무용화시키고 그냥 다른 출발점에 쓴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예전의 성과를 다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버리고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북미 간에 여기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제 뭔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자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고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홍 박사는 또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경우 자칫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등 미국과의 관계 부정적 요소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안보 공약에 모종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미한일 외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핵 우산 제공과 미한일 3국 대북 안보 공조의 기본틀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 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고,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한일 3자 훈련 시행과 미군, 한국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와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구축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소규모 다자 협력 틀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성명을 통해 2023년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내용의 틀이 유지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협력이라는 것이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적인 안보적인 협력을 매우 강화해왔고, 그것이 앞으로 기계획돼 있고 거기에 핵심은 북한 위협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도한다는 거죠.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한 외교장관은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 대외 정책인 중국 거부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핵심 사안인 북핵 협상이 미북 양자 차원에서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형종 박사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중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차원에서 한국의 위치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의 입장을 굳이 흔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기자, 이번 미한일 회담 공동성명, 중국과 타이완 양안 문제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회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했습니다. 대중 강경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한일이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의 반대로 타이완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시진핑 국가주석 참가를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국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가 아니라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가입 같은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선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한국 입항을 비난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한국 입항을 비난하고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비핵화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부산에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이 입항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담화를 내고 미 핵 잠수함의 공개적인 조선반도 지역 출현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이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국가로 지칭한 점 등을 근거로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지만 우리는 잘 지낸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명자 시절인 지난달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지위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핀나랑 전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4일 미국의 전술핵인 B-61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며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는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Whereas B-61s on a small half of a peninsula are very vulnerable. And they're likely not survivable.
나랑 전 차관보는 이날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전 세계 핵 문제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 참석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좁고 제한돼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B-60와 같은 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위기나 충돌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환경에선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훨씬 더 생존 가능하고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유럽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e emergence of North Korea and China force us to think differently, I think, about what is effective regional deterrence.
나랑 전 차관보는 북한과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는 효과적인 역내 억지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만 했다면서도 지리적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유럽에서 사용되는 전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61과 같은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의 용도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며 자신은 해양 중심의 환경에 맞춘 역량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랑 전 차관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미한 핵 협의 그룹의 미국 측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23년 4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NCG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와 역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4월 FOA 워싱턴 톡 대담에서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집단 방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협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집단 방위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3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빌리 키팅, 제럴드 코널리, 스테니 호이어 등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전례 없는 국제적 도전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북대서양 조약 제5조의 집단 방위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제5조 집단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적들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조 공약이 보장하는 동맹국 간 결속력이 집단 방위와 민주국가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맞서 강력한 방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토를 통한 대서양 지역의 협력이 적대 세력의 악의적인 영향력과 기술 확산, 불안정 조성 작전 등에 대응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맞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며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그리고 상당한 비안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 세력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나토 동맹국들 간 첨단 국방기술, 방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대비 최소 2%대로 증대할 것을 강조하면서 방위력 강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1949년 북대서양 조약 체결 당시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고 서방 국가들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모든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안보 보장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하는 나토의 핵심 조항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미국과 나토,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의 대응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you look at Ukraine, it is not just Ukraine and Russia, which will be bad enough. It is a geopolitical thing which is going on. The US realizes that.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 이행과 관련해 조건부 지지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집단 방위 내용을 담은 5조 적용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행 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호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나토 집단방위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은 현재 미 하원에 발의돼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이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하원 전체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한 데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산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통일의 희망을 꺾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4일 북한이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이산가족 면회설을 철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보고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면회설을 철거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이산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겪어온 이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북한의 행태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설문 보고관은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소통 채널 구축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23년 보고서에서도 북한인 매년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8월 B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 행위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 총 550억 원 미화로 약 3,800만 달러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2009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단체 상봉 행사를 개최해 처음으로 가동된 후 2018년 8월까지 총 5차례 사용됐지만 그 이후론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실패 이후 그해 10월 금강산을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과 서관, 구룡빌리지 등을 철거 또는 해체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되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시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가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또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위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진행되는 반인도적 범죄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에 있다고 지목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1년 임기 연장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한은 현재 북한 정부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은 없다면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는 유일한 국제 행위자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이달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송부됐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 회의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엔에서 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먼저 이번 회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 위원회가 과학기술소위원회 회의를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유엔 오스트리아 빈 사무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총 2개의 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10여일 동안 과학기술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회의에는 각국의 항공우주기관과 외무부 대표단이 참석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00여 개국이 활동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각국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안전 문제, 특히 인공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 경감 방안이 중점 논의됐는데요. 북한도 인공위성을 발사해 대기권에 안착시킨 나라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참여해서 논의해야 할 주제이긴 했지만 회원국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 회의 중에는 북한 문제가 언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회의 첫날인 3일 오후 세션에서 북한의 추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모두 사실상 같은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광명성 로켓을 사용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대북결의 2270호로 대응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성공을 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2023년 5월과 8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각각 1,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잇따라 실패한 뒤 같은 해 11월 제주도에 나서서 결국 성공했죠. 이어 지난해 5월에는 4차 발사를 감행한 뒤 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추가 발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첨단 구입, 부품 구입과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VOA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 북쪽 지대에서 한밤중에 불빛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시각에 빛이 관측됐다는 건 이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뭡니까?
네, 북한은 위성 발사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유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23년 8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위성 발사 전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등에 발사 계획을 통보하곤 하는데요. 김 대사는 이걸 근거로 위성 발사는 주변국 안보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주장처럼 위성 발사는 각국의 고유한 권리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미국은 되는데 왜 북한은 안 되나 이런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서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것이고 그 외 나라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유엔 회원국이 유엔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는 지난해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2023년 김 대사가 참석했던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는 그 성공 여부나 탑재체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군사 정찰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위성이 상공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네. 말합니다. 현재 북한은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 경위로 단 한 기만을 성공시킨 상태죠.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VOA에 북한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구름 끼지 않은 날에만 한두 차례 특정 지역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시간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짧은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타이밍 시점에 북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시영 기자로부터 우주 관련 유엔 회의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70점을 받을 만하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장차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바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오래 관찰해온 마키노 객원 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70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일본이 공동성명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대만 해교의 평화와 안정, 생각열도 방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다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나 중동 등 글로벌한 그 미일 협력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외교를 1대1로 딜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안전보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너무 그 추상적인 표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보장 분야에서 좀 그 미일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이시바 총리가 저항하기보다는 아부의 기술을 선택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아부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효과 있다고 뭐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쪽에서는 사정 협의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그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뭐 미리 설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에 이러한 선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절간 알루미늄에 대해서 예외 뭐 설치하지 않고 25% 관세를 가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85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인가요?
일본은 LNG, 그 리기드 나추럴 가스의 역과된 전용가스의 수입 확대나 방위 장비품의 그 공동 개발 등 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이 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안보 부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등 원하는 답을 모두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다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원래 아무도 그 사르고 있지 않는 무인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위 의식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반장이 지임하셨던 엘브리지 콜비 씨는 원래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 위협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교의 현상으로 힘으로 병역한다는 것을 반대도 하고 센카쿠 열도는 그 미일 안보조약 그 제5조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를 트럼프 일기 때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가 국내 총생산 GDP의 3%까지 증가하는 것인가요?
일본 정부는 2022년 말에 결정했던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뭐 안전보장 강경 세 가지 문서로서 2027년도까지는 방위비를 GDP 비하면서 2% 정도로 인상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의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시바 총리도 수시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늘어난 방위비를 주로 어떤 분야에 사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2027년도까지는 방위력 정비 계획 보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그 지대함나 지대공 미사일의 장사정화 등 그 많이 겨냥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타겟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 루이선 등 좀비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드론 구입도 많이 그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전략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에서는 아직도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을 직접 표명했는데요. 미한일 공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는 1대1의 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면나 다국 간 협력에는 아마 그 관심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했던 일을 많이 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을 너무 그 주장했다는 것으로 큰 손가락으로 그렇게 그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으로 봐야 할까요?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표현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 이시바 총리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 1월 20일에 북한으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확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현실적으로는 이 입장으로 계속 유지할 것 같지만 사실상 북한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핵폐기를 장기적인 목표로 바뀌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 후 여러 형태로 북미 교섭의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베네수엘라하고 북한 특사에 그레네르 씨를 지명했습니다. 그레네르 특사는 이미 베네수엘라도 방문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하고 회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그레네르 특사는 북한하고 사이에 접촉도 시작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그 이번 연말까지는 급한 계획의 5개년 계획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본격화된다는 것이 2026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은 2026년 가을 계절에 있는 중간선거까지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 제3국에서 비밀 접촉도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미 친서를 좀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저는 그레네르 특사나 그 알렉스 웡 그 대통령 부보좌관들이 좀 북한하고 비밀 접촉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런 친서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은 또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강조했으며 미국은 이를 강력 지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곧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까요?
일본은 현재 북한하고 사이에 외교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도 먼저 그 북미 회담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북미 협의가 성공하면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부분적으로 묵인한다고 하면 북한은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이미 미국 사이에서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납치 문제에서 크게 양보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먼저 미국하고 사이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그 협상은 절적히 패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도쿄를 방문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오사카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에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그 경주에서 10월 뭐 중순 하순에 이펙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0월 그 시점 그 고기에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을 잇따라 좀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전망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최대의 견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안전보장 내 공백지대에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축소나 대만 해교에 뭐 주한미군을 좀 쓴다는 그런 그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일본하고 한국은 더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교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교 개건 교수로부터 미일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바람은 전반적으로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9도에서 0도, 남포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해주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수풍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6도에서 0도, 용년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개성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사리원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신계 영하 9도에서 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장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 되겠습니다. 해산 흐리고 한때 눈 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하 8도, 원산 평강은 맑습니다. 원산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평강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오후에 맑아집니다.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되겠습니다. 선봉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삼지연은 구름 많고 한때 눈 옵니다. 영하 23도에서 영하 14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이고 먼바다는 하루 종일 2에서 4m이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3m, 오후에는 1.5에서 3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우크라전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협상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회담은 유럽과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 측과의 고위급 협상을 위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언론들은 협상이 내일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루비오 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단 구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8일 열리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을 파견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성명에서 이같이 확인하면서 그들은 18일 미국 측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주로 러시아 미국 관계의 전체적인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두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조직에도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러 정상회담이 이달 말 사우디에서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 미국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 대표로 참석합니다. 한편 라블로프 장관은 17일 사우디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유럽이 우크라이나전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우크라전 종식을 위한 회담에 이들을 초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우크라 분쟁 해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들이 협상 타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주요 지도자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 등이 오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하는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회의 개최에 앞서 이날 성명을 통해 파리에서 이들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참석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전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정협상에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어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전 종식 이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 러시아의 종전은 푸틴 대통령이 다시 공격해오기에 앞선 일시 전투 중지가 돼선 안 된다면서 영국은 파병을 통해 우크라이나 안보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 방위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능한 유럽 비유럽 병력들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나토와 별개의 다국적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란의 핵 야망과 영내 친이란 세력의 준동에 대한 반대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동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테러단체, 폭력행위, 불안정 초래활동, 그리고 이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수백만 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군이나 통치 세력으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해선 안 된다면서 폭력을 동원한 영내 위협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루비오 장관과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함께 협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야톨라, 이란 최고 지도자 무리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란이 영내 적대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